요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침 예배를 쉬고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나눕니다. 21장 마지막 부분 본문인데요. 이 본문 내용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정반대 성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1장 43절부터 4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결론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땅에 대한 분배가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요단 동쪽 지역에 대한 분배,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는 갈렙과 유다 지파, 그리고 16장, 17장 또 두 장에 걸쳐서는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다시 또 두 장, 18장과 19장은 나머지 일곱 지파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마지막으로 두 장입니다. 20장과 21장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이 모든 땅을 분배받은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내용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기록하는 43절에서 45절은 도대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본질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설명하고 선포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본질을 갖는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선포한 거죠. 첫 번째 내용이 4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수십 년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다 이스라엘이 다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하고 진로를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장서서 너희를 이끌고 갈 테니까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은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수식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수식어가 뭐냐면 43절 제일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했던 온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어떤 부분을 은혜로 베푸실지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아 너희는 이거 주자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상들은 약속만 받고 그리고 후손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실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 난 이게 좋을 것 같아, 난 저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두 번째 수식어가 나오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것,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남김없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현실적으로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유한 것, 받은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저거는 내가 알아서 얻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소망할 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땅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받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영생과 천국을 받는데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인 거죠. 이게 은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43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43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차지하고 거주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써놓았지만 차지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그냥 들어가서 아 여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또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가 그냥 여기 섞여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즉 언약전쟁을 감당하는 거죠. 정복전쟁, 언약전쟁을 감당해서 차지하고 단순히 이렇게 차지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집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 섬기는 곳들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때때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가가 상황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복전쟁을 하는 것,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는 것, 거주하는 것 이런 양상으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의 행동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크게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두 번째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어떤 때는 순종, 어떤 때는 헌신, 어떤 때는 충성, 어떤 때는 전쟁, 또 어떤 때는 인내와 절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두 번째 부분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셨어도 받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본질을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잘 보존하고 살아가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 이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안식을 주셨는지를 수식하고 설명합니다. 44절 그 뒤에 보시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도 이미 과거부터 다 약속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자 옛다 은혜 받아라 지금부터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이전부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땅을 분배받은 뒤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 미리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거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신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수식어가 나오는데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할 때에 주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안식을 베푸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실은 내일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현실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전쟁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승리해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맞설 수 없게끔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전쟁이 없게끔 고난이 없게끔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여튼 이것도 내일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걸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승리하고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주변 세력들이 침략해와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중요한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 은혜는 어떠한가? 은혜를 받은 뒤에 잘 감수해야 됩니다. 은혜를 잘 감수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은혜를 주셔서 안식을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은혜를 잘 감수하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후에 잘 유지하고 잘 보존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을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은혜와 구원이 갖고 있는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받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순종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유지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셔서 안식을 주셔야만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받은 은혜를 잘 감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는 건 주님 제 생각이, 제 계획이, 제 바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은혜가 가득하고 그 결과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살고 그래서 참으로 말씀이 가득한 성령 충만이 가득한 은혜와 구원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때 은혜를 많이 누렸는지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11달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사항이 우리 삶 속에 신화 속에 잘 적용되어서 우리 모두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한 번 받은 은혜를 그저 귀하지 않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흘려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잘 보존하여 날마다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까지 주께서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모든 은혜들을 베푸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